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살을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대지혜입니다.
지혜씨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부모님께서 이제 한국에 놀러 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5년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 1년에 한두 번씩은 부모님들이 오시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입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정말 북한 동포들도 편하게 중국이나 한국을 왕래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오셨다니 얼마나 기쁠까요? 또 지혜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기계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중국의 기술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최근 중국에서는 호텔 숙박이나 항공기 탑승은 물론 제과점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빵 가게에서 빵을 고르고 나서 카메라 앞에 2초에서 3초만 서 있으면 빵값이 치러지는데요. 이런 얼굴 인식 기술은 고객의 결제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상점의 경영 효율과 정보화 수준도 높여줍니다.
네, 이런 기술이 중국에는 벌써 300개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경험을 해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홍콩 공항 면세점이 올해 초에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선정공항은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한 전자 탑승 시스템을 도입해 탑승 수속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의 종이 탑승권으로 20분 걸리던 수속이 전자 탑승으로 바뀌고 나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술이 지하철 탈 때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내릴 때에도 시범 운영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선전식 지하철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5월부터 시범에 들어갔습니다. 선전시 푸텐역에 구축된 이 시스템은 승객이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 크기의 스크린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 얼굴 정보와 연계된 계정에서 교통비가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이런 안면인식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사전에 자신의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되고 또 이 정보를 결제수단과 연계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전시의 하루 지하철 이용 건수는 500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효율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냥 얼굴 하나만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차도 마음대로 탈 수 있다고 하니 조금 소름이 끼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중국 내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이 사회적으로 이용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중국 내 미국 패스트푸드 매장인 KFC는 지난 2017년 중국 항저우에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인 스마일 투페이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이런 대도시들에서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이 도로교통 통제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식별하는 데도 이용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전시 교통경찰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무단 횡단자의 안면 정보를 인식해 주요 사거리에 있는 LED 스크린에 이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해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기술이 중국의 사회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도용해 절도나 사기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장성의 농민공인 유한 씨는 방을 같이 쓰는 동료 두 명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이 휴대폰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휴대폰이 잠금 장치를 풀고 자신이 평생 저축해온 $1,700를 빼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술이 시스템상으로는 좀 허술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얼굴 인식 시스템의 핵심은 눈의 홍채 인식입니다. 그런데 위안 씨가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 휴대폰 잠금 장치가 해제됐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 부실한 휴대폰 얼굴 인식 시스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와 또는 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대미 항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 민간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경제 매체 중신경위는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 31개 성시의 과일과 채소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안후이성의 경우엔 과일값이 31% 뛰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여파를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일반 생활용품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제조업 분야도 경기가 안 좋죠?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공업기업 이익은 $7,400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 줄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크게 미치는 컴퓨터와 통신 또 기타 전자제품 제조 분야의 이익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5% 감소한 것인데요. 4월 소비 판매 증가율도 약 7%에 그쳐 2003년 5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이른바 중산층들의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온라인 작가 수광성은 전자 게시판 웨이버에 무역 전쟁의 영향이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수천 건의 댓글과 만여 건의 공유 표시가 달렸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관련 법률과 규칙을 위반했다며 댓글을 다 차단했다고 합니다.
네, 통제받지 않는 댓글이 민심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한 것이겠군요. 이런 현실과 무관하게 중국 정부에서는 무역 전쟁의 여파는 미미하다. 그리고 미국과 맞서 싸우자는 관제 동료만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무역 전쟁의 실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과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를 통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미 달러와 일본 엔화 등 현금을 일정량 보유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의 부유층들이 금괴를 구매하는 등 구체적인 재산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중국인들이 불안해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현재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솟는 물가입니다. 지난 4월의 경우 돼지고기와 과일과 같은 중국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며 평균 6%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될 돼지고기 가격은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4월에만 14% 뛰었는데요. 여기에 채소와 과일 가격까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며 중국인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 중국인들의 불안감 첫 번째 원인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편향된 정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끝까지 싸우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구시버는 지난 5월 사설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돈뿐 아니라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고생을 감수하고 싸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논리만 보일 뿐 학계나 언론계 어디에서도 다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상황보다는 구호를 앞세우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네요.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한데 미중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정부가 그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요, 중국의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중국의 기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평소 사회생활에서 즐기고 있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생활형편이 좋아지면서 여가시간에 주로 뭐 여행을 하거나 또는 건강을 챙기면서 운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일상적인 행동들이 일상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겼는데 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운동을 즐겨 하나요?
아, 중국에서는 아침 일찍 거리에 나서면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공원이나 광장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터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태극권이나 또 양가무, 스포츠 댄스 등을 자주 즐기곤 합니다.
네, 여기서 태극권이라고 하면 중국의 전통 무술인데 뭐 주로 아침에 많이 하죠. 태극권은 조용한 이런 어떤 성격의 운동이기 때문에 호신용 무술이 아니라 심신 수련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긴 호흡과 또 동작도 느리게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무술이다라고 꼭 소개되는 그런 태극권입니다.
네, 맞아요. 이 부드럼 속에서 강인함을 키우는 철학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공원이나 광장에 일반인들이 연습하는 태극권은 대부분 24가지 동작으로 단순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중장년층과 외국인 유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태극권은 아무런 도구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손에 긴 검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태극권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자유롭게 복장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하얀색의 좀 널찍한 그런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두 팔과 다리를 크게 벌리고 하는 동작이 많다 보니 옷은 널찍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 복장을 이 태극권을 할 때 많이 입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공항에서 부모님을 이제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태극권에 심취해서 아침마다 태극권 단련을 하는데 한국에 오시는데 공항에 하얀 태극권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네.
저는 솔직히 좀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창피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바라봤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한국 정사하고는 뭔가 좀 안 어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유, 네. 전통 무술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국에 가면 뭐 호숫가나 공원이나 아니면 뭐 다리 밑에 이렇게 공터가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삼소모 이제 모여가지고 정말 신나게 춤도 추고 또 어떤 스포츠 동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농촌에서 널리 유행하는 집단 가무인데요. 이거를 중국어로는 양걸이라고 합니다. 양걸.
네, 양걸.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조선말로 프리에 하면은 양가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동북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용이죠. 그래서 양가무는 적게는 10여 명씩 또 많게는 100여 명이 이제 같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역사 속의 인물이나 또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 또 현실 생활 속의 인물 등으로 분장을 하고
네.
징이나 북으로 반주를 하면서 추는 춤인데요. 최근에는 주로 장년층, 노년층들이 참여하여 농촌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집단 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는 그 한 민족들이 모여서 이 양가무를 추면 그 악단에서 연주하는 그 새납소리와 징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도 한족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의 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맞아 예전에야 뭐 이제 한족들의 무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네네. 개념이 정립됐는데 요즘은 뭐 조선족 아줌마들도 이제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있습니다. 네. 양가무는 이제 중국의 전통 악기인 새납과 북을 위주로 한 악단이 연주하는 그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추는 무용인데요. 이제 동작이 우선은 단순하고 또 여러 사람이 빠른 선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로 신이 나서 추기 시작하면 지칠 줄을 모릅니다.
네.
이제 외국에는 거의 없는 문화에서 중국에서 이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넋을 놓고 구경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낯선 모습이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층에서는 스포츠 댄스를 많이 추죠.
맞습니다. 이제 현대 무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스포츠 댄스를 즐기는데요. 중국에는 아무런 경제적 보상도 없지만 이런 문화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예술 분야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나 또 예술의 재주를 가진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리드들은 큰 녹음기를 준비하고 본인이 춤 동작을 익힌 후 이제 사람들에게 전수를 합니다.
네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리드하는 사람의 뒤에 줄을 맞춰서서 따라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런 그 리드하는 사람과 관계가 없더라도 지나가다가 같이 추고 싶으면 뒤에 서서 같이 동참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또 이런 방식으로 모여서 사교모를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셔플 댄스라고 해서 중국어로는 꾸이푸우라고 하는데요. 그 춤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셔플 댄스가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널리 이제 유행되고 있는 춤인데요. 중국 사람들도 광범위하게 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춤의 춤사위와 비슷한데 가볍게 발을 놀리면서 몸을 위로 솟구치는 그런 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중국의 산시성의 한 그 초등학교 젊은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먼저 이 샤플댄스를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중국에는 중간체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2교시가 끝나면 중간체조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음악에 맞춰 기계체조를 했는데 너무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샤플댄스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춤을 배워서 이제 영상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스타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날아갈 듯한 동작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사람들은 뭐 모여서 제기차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하는 악기나 뭐 이런 걸 들고 나와서 같이 노래도 하고 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건강과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는 민족인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에 따라 그런 의식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중국어 한마디. 네, 오늘 중국어는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표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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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서 谢谢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不客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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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이 말이 어려우시다면 谢谢라는 말 중에 谢 한 글자를 따서 不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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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할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곡으로 순난이 부른 부지엔 부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
再见.